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 영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내적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읽은 이 귀한 말씀의 본뜻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존의 지식과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우리의 죄된 본성에 굳어진 삶의 습관과 맞지 않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난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유아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활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게 되는 이 일도 그리고 앞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그 일도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참으로 놀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찬송합니다. 세계 어느 대륙에 가서도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찬송가는 마치 찬송가가 아니고 익숙한 모두가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인식하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주는 감동이 우리에게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는가? 바울은 그럴 수 없다 하는 사실을 1절에서 확인했고 또 15절에서도 그 사실을 재차 반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 거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에 마치 화답이라고도 하듯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과 5장 18절에서 각각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은 신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범죄의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는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신자는 중생하기 전의 상태와 똑같은 삶을 계속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물리적으로 실제로 과거로 우리가 회귀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동참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나타내고 인치는 수단으로서 세례를 언급했습니다. 세례는 세례자를 물속에 넣었다가 다시 물속에서 일으키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물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도구로 재탄생하는 이런 사건과는 달리 이보다 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고물이 용광로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그 모양이 바뀌어 나온다라고 해서 철이 금이 되는 게 아니죠. 은이 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와 달리 중생은 우리의 존재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수시로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자다. 무슨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그런 존재로 내가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틴 루터는 그처럼 되뇌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이길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죠. 여길지어다 라는 이 말 계산하다 산정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는데 또 한번 예를 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음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대체 내가 얼마 팔았는가? 그 판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암산을 하든지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든지 전자계산기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계산을 한다고 해서 그날 수입이 줄거나 늘지 않아요. 그날 이미 자신이 번 돈이 확인될 뿐입니다. 따라서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객관적인 구속사역의 효력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가?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존재성에 맞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사실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자신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12절부터 13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절부터 11절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정체성의 변화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근거해서 변화된 정체성에 근거해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자신의 몸을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진행하기에 쉽게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어느 지역에 소장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농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영주는 성격이 매우 개팍하고 사나워였습니다. 일은 매우 혹독하게 시키고 소득은 쥐꼬리만큼 주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영주와 전쟁을 벌이게 되면 이 소장농이 썼던 농기구까지 다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기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영주와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삶을 오랜 기간 동안 살다 보니 너무 지친 나머지 이 소장농이 다른 옆에 있는 지역의 영주가 다스리는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하고 보니까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영조는 이전 영조와는 달리 세금을 조금만 부과하고 그리고 소작농들에게 충분히 일한 대가를 주었습니다. 게다가 이 영조는 이 소작농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따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지에 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혹시 짐승이 아파도 그 짐승이 어떤가 해서 돌아보는 이런 참 너무나 마음이 따뜻한 영주였습니다. 자, 이런 영주였기 때문에 이 영주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 요청하면 이 소작농은 기쁘게 그 도움에 반응하기도 했고 또 다른 영주가 싸움을 걸어오면 자원에서 농기구를 벼려서 무기로 만들어서 전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따금 옛날 영주가 찾아와가지고 혹은 따로 부하를 보내가지고 이전에 밀린 세금 내놔라.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나한테 세금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하면 이 소작농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 하고 이전 영주의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 땅은 당신 땅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영주의 땅이고 나는 이제 당신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영주가 다스린 이 땅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예화는 매우 중요한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든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영지로 옮겼습니다. 이스라엘을 뒤따랐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서 수장을 당했고 그처럼 우리를 노예로 잡아두려고 하는 죄도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것이 세례가 가져다 준 현실입니다. 세례받은 신자가 맞닥뜨린 현실은 바로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가 상징하고 함유하는 유익 자체가 완전히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다 누리지는 못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동참하고 있긴 하지만 그 새 생명의 완벽한 상태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새 생명을 완전히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적어도 여기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따르냐 하는 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가 가져다 준 자유입니다. 복음이 가져다 준 자유예요. 따라서 앞서 제가 든 예화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고 우리는 이미 땅을 지금 옮겼습니다. 옛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옛 영주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장소가 물론 물리적 의미에서의 장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장소가 죽을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절에서 언급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속박되어 있는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죽을 몸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죽을 몸은 십자에 못 박힌 옛사람이나 멸하여졌던 죄의 몸과는 달리 언젠가는 죽게 되면 흙으로 사라지게 되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바디예요.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선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고 악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된 사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게 된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죄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몸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한 다음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말했죠. 여기 사욕은 정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을 몸과 몸의 사욕이 서로 병행기로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죽을 몸과 몸의 사욕을 합하면 너희 죽을 몸의 사욕이 되겠죠. 그죠? 죽을 몸과 몸의 사욕을 합하면 그러면 죽을 몸의 사욕, 이것은 뭘 가리키는가? 인간의 몸 안에는 본질적으로 정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전에 자신이 살던 땅에서 다른 용조가 다스리는 땅으로 이주한 소장농에 대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옛 영조가 와가지고 세금을 바치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 땅으로 다시 와서 일을 하라고 말하면 이 영조의 말에 순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죄를 신자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위협하는 어떤 주권자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려고 할 때 뭐라고 반응해야 되는가 하면 네가 뭔데? 라고 반응해야 돼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네가 뭔데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가? 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위협이 영주처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한 욕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나는 당신 말 듣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서 죄 욕구, 몸의 욕구가 생겨나서 우리를 죄로 몰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지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죽을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몸은 단지 몸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전체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13절로 가보시면 너희 지체를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 그래서 13절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고 할 때 단지 우리의 몸 바디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성 전체를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는 일과 몸에 배에 있는 사욕에 순종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필연적으로 죄가 우리 죽을 몸을 몸의 사욕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몰아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제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우리 안에서 죄를 짓게 되는 작동 방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작동 방식을 파악하고 어떻게 거스를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8장으로 가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6장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죄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실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했잖아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럼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무슨 또 이제 와서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는데 다시 또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은 신자들이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신자에 대한 죄 지배력이 상실되었다. 죄 지배와 통치가 효력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죄에 대한 어떤 욕구도 더 이상 느끼지 않거나 혹은 죄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죄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거짓말, 살인, 간음, 도둑질 뭐 이런 것들, 이 실행죄를 떠올립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것들도 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죄는 sin이라고 하는 이 죄는 crime이 아닌 이 죄는 sin이라는 이 죄는 죄가 실행되기 전에 성향을 가리켜요. 실행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하와와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바라보니 어떻게 보였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첫 번째 죄가 아닌 첫 번째 실행죄라 그랬어요.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것 자체가 첫 번째 죄지 따먹은 것은 사실은 순서로 말하면 두 번째 죄예요. 이처럼 인간의 영혼 안에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이 존재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가 하면 물리적으로 뭘 막 누가 막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구비되었습니다. 최적의 조건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하지 말라고 막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공부를 하기를 싫어하지요? 할 소원과 의지와 생각과 성향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죄로 기울어진 죄의 경향성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죄가 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반항, 그 다음에 그처럼 살지 못하는 무지와 무능, 이것도 다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반역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무능이 실질적으로 하나예요. 도덕윤리를 못 배워서 거짓말합니까? 주가 조작을 왜 합니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몰라서 거짓 증거합니까? 알아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죄로 치우친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죠.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쪽으로 이렇게 딱 기울어지면서 구멍이 생기면 그 구멍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향성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죄를 우리를 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권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흉측한 모양을 하고 있고 파편적인 힘으로 파괴적인 힘으로 무장을 하고 있고 이 땅에 사망을 내리고 영원한 파멸로 사람의 영혼을 멸하는 그런 영주처럼 바울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는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신적인 자비로 무장하고 부드러운 자비의 감정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영주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신자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이냐 아니면 성공적이 않느냐,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나뉘느냐라고 할 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신자도 완벽한 은혜 통치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은혜 통치는 죽고 나서야 가능해요. 그래서 상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가능한 한 많이 은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통치를 받느냐 은혜 통치를 받느냐 좀 더 나아가면 은혜 통치를 받는데 얼마나 많이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성 생활에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에서 죄는 은혜 상태에 있는 신자에게도 존재하며 은혜 상태에 있지 않은 불신자에게도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죄 특징이 뭐냐? 지배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적인 죄 지배 아래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상대적인 죄 지배 아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더 멀어져 있고 정서는 자신의 정욕과 합치된 상태입니다.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와 달리 신자는 상대적인 죄 지배 아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듭나면 죄와 사망의 법의 자리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의 자리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게 되고 정서는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하게 되고 의지로는 지성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함으로 이런 상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상태를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 통치를 받는 상태로 그렇게 상황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불 가운데 얻는 구원과 같이 겨우 구원받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신자나 불신자나 마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 안에 자기 지배력을 확보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염두에 두고 바울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통치, 은혜 지배 아래 있어야 될 너희가 왜 제 지배, 제 통치를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은혜 통치 아래 있는 이 신자가 때로 어떻게 하다가 죄 지배 아래 거하게 되는가? 존 오웬은 속임과 강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고전읽기 할 때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속임과 강압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가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기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장에 들어가가지고 살려고 하면 천장이 지금 시멘트로 이렇게 다 발려있다고 하면 그것을 뜯어내야 되겠죠.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길을 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에 쓸데없는 생각이 생기기도 하고 외부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한 생각에 꽂히게 되면 그 생각이 착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착상이 돼요. 착상이 되기 시작하면 죄가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그 생각이 빈번하게 떠오르고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성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판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타락한 지성이 타협 방안을 제시해요. 야, 딱 한 번만 하자. 지금까지 너 잘해왔잖아. 한 번 일탈을 경험하는 거 그거 괜찮아. 이런 식의 잘못된 제안이 우리 마음 안에서 생겨요. 그러면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제안, 타협안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생각은 죄의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져 있을 때는 언젠가 하면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왜 당신이 지금 이런 생각, 이런 사고대의 틀 안에서 왜 계속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합니까?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성형부를 할 때마다 시험에 대해서 늘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가 늘 가르치는가 하면 사탄은 인간의 이성 안에서 역사한다. 그 증거가 뭐죠? 가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뭐 뇌수술 하듯이 어떻게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그때부터 진정한 메시아 사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막아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고 그 생각이 지속적으로 힘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갈등도 합니다. 지성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냥 예배도 드리고 모든 면에는 뭐 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개별적인 삶에서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탐욕을 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은혜의 통치를 원칙적으로 받습니다. 봤지만 때로 합법적인 민주국가 안에서도 테러가 일어나고 때로는 반란이 일어나죠.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는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국지전에서는 지금 패배를 당한 것이고 어느 한 지역은 반군이 지금 장악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뭐 갈등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갈등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등과 영적인 싸움은 다른 거예요. 갈등을 싸움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손의 경우가 좋은 예죠. 데릴라가 계속해서 무릎을 내어주어서 삼손이 데릴라의 무릎을 베개로 삼아서 거기서 방탕한 삶을 살았죠. 계속해서 나시린의 비밀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가 범민하여 괴로워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국은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박차고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당장 해주지 않고 갈등만 계속하면 죄가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섭리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성의 미혹이 일어나면 타락한 죄 경향성에 몸의 사육이라 그랬잖아요. 이 경향성에 자극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정서에 불길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은 죄에 대한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죄를 버리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 수위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수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타협안을 제시하면 그 타협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데 왜 죄를 짓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보다 죄에 대한 갈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욕망이 계속 우리를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 의지에 동의하에 죄를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그들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라. 바울은 여기서 지체, 무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지체는 몸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몸의 사욕을 너희 자신, 너희라고까지 쭉 13절까지 확대시켜서 전 인격성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지체라고 하니까 무슨 팔다리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인간의 지성, 기억력, 삼상, 상상력, 감정 모두 의지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희 자신을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까? 왜 마음이 이전처럼 그렇게 부드럽지 못하게 되었나요? 왜 선에 대한 욕구는 있었는데 왜 요즘에는 그런 욕구는 적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의 영혼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무 공로 없이 제공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연약한 능력이나 우리의 조건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때 우리의 조건에 기대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때 뭘 갖춰오라. 공무원들이 그러잖아요. 뭐 서류 내면 이거 빠졌고 저거 빠졌고 여기 사인해야 되고 다른 데 가지고 공문사라도 떼오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때 마치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들의 형편없고 불완전한 행위를 매우 경멸합니다. 그걸 싫어하세요. 따라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행위로 마무리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따라서 은혜로 시작한 것을 행위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유익을 증대시키는데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다가 또 돌이키고 또 돌이켰어요. 또 죄 지었어요. 그 다음에는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신세지겠는가.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지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무엇을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한 그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에 신세를 지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에 신세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데 은혜에 기대어서 은혜에 의지해서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은혜는 무가치한 죄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죄인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말이죠.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신자다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주의해야 될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타납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가 우리를 먹이고 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의인화시켜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그냥 방치해 놓지 않고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어르고 달래는 것처럼 그렇게 신자를 교육하는 것이 은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지면요 거듭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중생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은혜는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놓고 자랑하게 되고 자기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됩니다. 복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율법에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저항하게 됩니다.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아까 예화를 든 바대로 이전에 있던 영조가 와가지고 세금 내놔라. 우리 땅에 와서 일하라. 그러면 코웃음치겠죠.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걸려넘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자신이 섬기는 영주가 훨씬 더 크고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러바쳐서 그 나쁜 영주를 혼내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어떻게 그 힘도 없고 뻥이나 센 이 영주를 따라가겠나 말이에요. 그러지 않죠. 절대로. 제가 때로 저희 교인이 아닌 분들을 상담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요청을 해올 때. 그런데 그런 분들을 때로 만나보면 너무 마음이 착하고 순수하고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앙에 지식이 들어와 있지 않고 이런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익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딱 보면 뻔히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가지고 하려고 갈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그것은 기도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털어내야 될 문제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성의 속임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살이 분별을 하는 이성 자체가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일에 관한 한 무지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식을 갖춰야 되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와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죄는 실행되고 말아요. 할 의지도 있고 할 힘이 있으면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이때 은혜가 역사하면 죄에 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속여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챕니다.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식의 제안은 신자에게 합당하지 않는 제안이다. 걷어내는 것입니다. 삶의 규모는 그렇게 세워져야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규모가 잡히지 못한다는 말은 이런 일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못된 것은 뭡니까? 불신 결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믿음의 내용과 수준을 갖지 못하는 한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갑자기 유혹이 일어나거나 악한 상상과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헛되고 거짓된 것에 마음의 열정을 불어넣을 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죄죽임을 실천해야 돼요. 죄죽임을 실천하지 않으면 죄 지배를 반드시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갈등이 싸움과 다르다 그랬죠.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여 죄에 대항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과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죄를 거부해야 되는가? 죄가 불신자를 지배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신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고 부당한 거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역에 사는 용주가 우리 지역으로 와가지고 내 말 들으라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너 내 말 들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도 벗어난 신자는 마땅히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존재성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존재성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 죄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사는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때 법이 무슨 법이에요? 무슨 실정법을 가리킵니까? 타락한 경향성으로 인해서 굳어진 패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패턴에 놀아나는 거예요. 중독이 뭡니까? 그 패턴에 길들여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기억이 아리까리한데요. 예전에 우리 고참들이 뭐 식후에 불연초함이 뭐 어떻고 좋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침밥 먹고 담배 한 대 이렇게 피워줘야 이게 뭔가 이렇게 생기가 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처음부터 중독자로 태어났나요? 딱 한 번 했을 때가 있었겠죠, 그죠? 고참이 하니까 한번 따라 한번 해봤어요. 별로 맛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 또 한번 하라 그래요. 따라 했습니다. 세 번, 네 번 하니까 고소하네. 그 참 맛이 괜찮구나. 이렇게 해서 길들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패턴에 익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의를 하면 자기 삶의 패턴을 근거로 들이대면서 그거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더 좋은 건데 더 악한 것을 택하려고 더 좋은 것을 거절합니다. 이런 상황은 옳지 않습니다. 죄가 본래는 법적으로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용조가 와가지고 너 내 말 들으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또 듣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그게 본래 맞아요. 그런데 실효적으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필리핀에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필리핀 반군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프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탈레반이 아프간을 통치하고 있지만 탈레반 반군들이 장악한 그런 도시가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가 은혜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말하지만 몇 가지 죄는 짓고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두고 그 세력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그냥 두고 보면 그래서 다른 양력을 하나씩 계속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 전복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참신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존재성의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면 정상적 국가는 테러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 당연히 소탕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 즉시 소탕하고 반란을 잠재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하면 정상적인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바울은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면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10분은 설교를 더해야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예화를 너무 많이 들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제가 괜하게 요약을 너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법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옛 언약의 시대 아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법 아래 있다는 이 말은 말하자면 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모세 언약 아래 사는 것이 곧 죄의 권세 아래 사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약 이스라엘 보세요. 시종일관 언약을 어기고 시종일관 율법을 어겼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계시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아래 초동교사 아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새 언약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모든 구속사를 다 완성하시고 은혜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죄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타락 후에 인간은 존재와 행위의 모든 것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고 그 필연성은 어떤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죠.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신자라면 반드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잘 이야기하고 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분들 은혜의 교리 말하라고 하면 말해요. 그런데 왜 삶이 방탕하지요? 왜 은혜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은혜의 교리를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은혜의 능력을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약은 두고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약은 먹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에 대해서 이 성분이 어떻고 저렇고 이 약의 효과가 뭐고 잘 말해요. 안 먹었어요. 그 사람에게 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지성의 부패한 편견도 몰아내고 의지의 영향을 미쳐서 모든 행위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닌 것은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신자라면. 그래서 은혜는 절대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효적으로 죄가 우리를 통치할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옛 주인이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처럼 바깥에서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당신 그거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 인생이 너무 힘들 거야. 그러니까 뭐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그거 그냥 두고 일단은 젊었을 때는 돈을 벌어야 되고 너 지금 고3이지 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일단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보는 거야. 이런 식의 유혹, 협박, 경고,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런 모든 원리를 딱 파악하고 이미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아니다. 밀어내고 때로 그것이 우리 안에 웅지를 틀어서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불러일으킬 때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 마치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있는 상태에 왔다. 빨리 뛰쳐낸다. 그런 자각, 영적 각성이죠. 이게 일어나서 죄를 떨치고 나올 때 실제적으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라고 말했죠. 그죠? 이게 참 은혜로 말했습니다. 죄가 절대로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미래 시제예요, 원래.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듭나면 그리스도께서 미래 우리가 장차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완전한 생명을 지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 생명을 지금 선취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말하면서 바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할 때,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완성되는 구원받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탁월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함께 선고하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떤 위험 가운데 처할 수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통치를 받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때로 마치 민주국 간의 반군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 상황들을 올바로 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의지와 힘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은혜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드러내어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신이 어떤 상황과 어떤 인변 가운데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죄의 속임을 당하고 죄가 우리를 몰아붙인 대로 밀려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그런 뜻을 따라 살고자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께서 그 영혼을 건져주시고 각성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할지언정 결국은 죄의 종노라는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영혼들에게 자비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